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43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14일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입국 제한 국가를 43곳으로 줄인 초안을 작성해 대사관과 타부처, 정보기관 등의 의뢰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대상 국가를 3단계로 분류했으며 첫 단계는 적색 리스트로 해당 국가 국민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됩니다. 북한이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 나라가 적색 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다음으로 제한적으로 여행 차단되는 주황색 리스트에는 벨라루스, 에리트리아, 아이티,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세라리온,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 나라가 등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2개국은 노란색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두 국가가 60일 이내 미국이 문제 삼은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적색이나 주황색 리스트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주까지 확정된 명단을 백악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첫 집권 때에도 주요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임시지출안을 처리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피하게 됐습니다. 상원은 예산안 처리 시한이 14일 본회의를 열고 임시지출안 대안 표결을 실시해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가결했습니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단독으로 마련한 임시지출안은 올해 9월 말까지 전체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되 국방 분야 지출은 60억 달러 정도 늘리고 비국방 지출은 130억 달러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국방 분야의 지출을 감축할지는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하원에서 해당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 역시 초반에는 반대 가능성을 시작했지만 막판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척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전날 밤 예산안을 비판하면서도 셧다운이 더 나쁘다는 이유로 예산안의 지출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 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슈머 의원에 대해 배짱과 용기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알렉산드리오 오카시오 코르데즈 하원 의원은 깊은 분노와 배신감을 했다며 민주당 내에서 슈머 원내대표의 선택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15일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해 군이 대응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쯤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곧 카디즈 동쪽 및 북쪽으로 이탈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한국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를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해 11월 중국 군용기와 함께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바 있습니다. 이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훼손으로 이 개별 국가 주권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에브라힘 라술 주미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주미 남아공 대사는 더 이상 우리 위대한 국가에서 환영받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라술 대사가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혐오하는 인종공격을 하는 정치인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그와 논의한 적이 없고 따라서 그는 외교적 기피 인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러한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게시글에 라술 대사가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미국 지상주의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의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의 토지 수용 정책이 인종차별적이라면서 남아공에 대한 원조 또는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빛나라 선교교회 이종환 목사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동이 트려면 아직도 한참이나 남은 시간. 오늘도 부부는 새벽길을 나선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LA 한인타운에 자리 잡은 한 교회. 일주일에 다섯 번 하는 새벽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이 여섯 명 정도다. 인근의 대형 한인교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규모지만 이곳에서 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이종환 목사.
목숨을 걸고 넘어왔다. 영어로 어떻게 해요?
넘어온 건 어디로 넘어온 건가?
아, 도망간. 북한에서 도망간 거. 목숨 걸고 넘어온 거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We crossed Tuman River with a risk of our life.
Risk라는
말씀입니다.
빛나라 선교교회는 미국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탈북자들을 위한 교회다.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신앙을 갖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낯선 땅에 정착하며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을 나서서 해결해주는 해결사이기도 하다.
우리가 도와주는 게 이제 첫째가 구제 사역이죠. 예를 든다고 하면은 아기 분유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사다 주는 거, 그 다음에 방세 내주는 거, 하다못해 메트로 카드 사주는 거, 또 전화비가 없다고 그래서 전화가 끊어졌는데 전화비 내주는 거, 뭐 이런 사회뿐만 아니라 또 탈북자들이 건강이 굉장히 나빠요. 북한의 그 병원 시설이 취약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체력의 3분의 1 정도뿐이 안 돼. 그래서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탈북자들의 삶을 보살피는 일과 더불어 그들의 외로운 죽음을 거두어주는 것도 그의 일이다.
외로움, 죄책감, 가족들의 미안함 그런 것 때문에 술 아니면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 경화가 와가지고 이제 거의 다 뭐 70-80% 이상 굳었어. 어느 날 그 자취집에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윤광춘 씨가 안 일어나요. 그래. 어저께 술 먹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발도 차고 손도 차대요. 경찰을 불러라. 근데 경찰이 와서 보고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누가 아무런 여기 정말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다 장례식 해줬죠.
사선을 넘어 자유를 찾아온 이들처럼 그 역시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가까스로 비켜 살아남았다. 한국에서 군목 생활을 하고 대형 교회들을 돌며 잘나가던 그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진 것이 지난 2005년. 그 길로 자리에 누운 뒤 7년 동안 바깥 출입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제 소망이 없다, 리타이어 해야 된다 이랬는데 목사님 이제 확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서 그래서 있을 때 우리 같은 사람이 쓸 수 있을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한테는 정말 가분했었어요. 정말 가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든지 세상 사람으로 생각할 때 죽을 수 있는 형편이었지만 그때도 털 것 하나 상하지 않고 병원에 갔는데도 머리에 피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good luck. 어, 무슨 일은 넌 넉히 한 겁니다. 병원에서 이럴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게 다 하나면 은혜 아니에요. 그게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주신 것만큼 생명을 살려주신 것만큼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기적처럼 다시 일어난 그는 목회자의 길로 다시 돌아왔다. 큰일을 당하고 나면 조금 만만하게 살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 마음일 텐데 이종환 목사는 달랐다.
탈북자 자녀들 가운데 미국에 온 지 한 3년 된 아이인데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 아이를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입시 학원을 보냈어요. SAT 학원. 그러면 SAT 학원이 보통 700불에서 1000불이에요. 학원 매월. 그건 누가 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탈북자 교회라고 하니까 그 입시 학원에서 좀 깎아가지고 우리가 매달 3년 동안 도와줬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또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물과 떡으로 위로해 주신 것처럼 위로해 주시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겠지.
몸도 불편하신 그런 상태인데 그러나 누구보다도 탈북자들의 그 힘든 상황을 뼈저리게 느끼시면서 아침 새벽부터 또 밤늦게까지라도 탈북자들이 필요한 그런 것이 있으면은 늘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 달려가고 정말 24시간 응급 대기조처럼 이렇게 목회하시는 걸 보고 헌신적인 그런 목사님 참 생명을 다 내놓으면서까지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라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생활비의 대부분을 교회에 쏟아 부어가며 교회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이종환 목사.
탈북자들은 헌금이 없어요. 우리 교회 헌금이 없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려면은 어제 도네이션 받거나 또 우리 집에서 가져가거나 우리는 다 뭐 사비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린 헌금이라고 보죠. 헌금 11조 좀 액수로 따지면은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는 경제의 많은 부분을 우리 생활비의 포션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요. 해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의 곁에는 탈북자들의 일이라면 남편보다 더 발벗고 나서는 아내가 있다.
다른 한인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탈북자들의 추수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저 사람이 다 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일도 많아요.
이종환 목사에게는 아내만큼이나 든든한 지원군이 한 명 더 있다. 바로 딸 이영주 씨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딸은 지금도 주말마다 탈북자들의 통역을 해주고 월급을 쪼개 아빠의 교회 운영을 돕고 있다.
여기서 미국에 사는 애들은 엄마 특히 그 개척교회라든지 조금 교회만 아이들이 되게 그러니까 불만이 많고 그 속에 쌓인 게 많고 대신도 어머니 사약하고 비켜나가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경험한데 이 아이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계속 엄마한테 붙어서 그 사약을 돕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딸은 자기도 그 또래하고 같이 어울려서 큰 교회들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런 조그만 교회에 섬겨준 게 참 이 아이는 엄마 옆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도 많은 그 사역에 희생을 한 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니까 피곤해하면서 이렇게 나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몇 번 이렇게 말다툼한 적도 있었고 아빠하고 엄마를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아빠가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를 보면은 되게 항상 존경이 그런 생각이 돼요. 아, 너무 이렇게 힘든 사역인데도 이렇게 아빠가 계속 꾸준히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구나 하고 되게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몸이 불편한 남편 대신 급하게 움직여야 하는 일은 언제나 아내의 몫이다. 교회 안에서보다 밖에서 성도들의 뒤치다꺼리를 할 일이 더 많은 부부. 오늘은 한 탈북자의 집을 오랜만에 방문하러 나섰다. 불편한 다리로 계단을 오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직접 탈북자들을 만나러 다니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뭐 북한은 지옥이라고 보면 미국은 천국이라고 보고 뭐 제 그때 어렸을 때는 제일 그 평생 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 사람 똑같을 거예요. 아, 한 달만 그 쌀밥 먹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예? 원이 없겠다는 게 가슴이 안 남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뭐 이 천국이 오니까 어제 뭐 쌀밥이 막 넘쳐나고 하고 하니까 그 원 풀었지요.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탈북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종환 목사. 그렇지만 그의 교회는 성도의 수를 세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사람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안 변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면은 이게 김일성의 주체 사상 가운데 걔네들 총화라는 게 있어. 총화. 총화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뭐 직장 총화, 동네 총화, 맨 총화에 끌려다니고 밤낮 할 것 없이 한 달에도 몇 번씩 가는 거야. 그게 이제 쉬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일날 모이지, 새벽에 모이지.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하던 그 총화로 생각하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그래갖고 매년 바뀌어요, 매년. 사람들이 매년 바뀌어서. 많을 때는 뭐 30명씩 이렇게 모였지만 지금 15명 모여도요. 또 이제 또 많아질 때 있고 또 여기도 보면 또 없어질 때도 있고 한 명 붙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니까 그 일을 감당하죠.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향기나는 제사 되게 해주시고
재정은 빠듯한데 도움을 바라는 이들만 넘쳐나는 교회다 보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할 일이 끝도 없다. 그래서 주위의 걱정도 만만치가 않다. 지난 7년간 온갖 마음고생을 다 겪었어도 그는 여전히 탈북자들의 속내를 먼저 헤아린다. 오늘은 시카고에서 온 새로운 탈북자가 교회를 찾았다.
시카고에 있든지 전 나슈빌에 있든지 라스베가스에 있든지 유타에 있든지 절반은 다녀간 사람들이야. 뉴욕에 살든지. 그게 청거장이야, 청거장. 그러고는 이제 자기네가 자리 잡으면 있잖아. 이제 우리 교회 떠나는 거지.
말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탈북자들이 LA로 이주를 해왔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곳 역시 이곳이다.
아무도 없는데 뭘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막 정말 나중에 뭐 힘들거나 지금 이렇게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힘들거나 뭐 이럴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도움을 그런 정신적으로 많이 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빵을 구하지 말고 빵을 굽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고기를 원하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배워서 그리고 내일을 창조해 나가라. 그러면 너희들도 이 미국에 많이 성공한 사람처럼 살 수 있지 않냐.
여기 누굴까?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얻은 제2의 삶의 기회를 제대로 쓰길 바라는 이종환 목사 부부. 그래서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이 아이들이다. 어른들은 쉽게 변하기 힘들어도 다음 세대에는 늘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인간으로 바라봤을 때 진짜 지칠 것 같기도 하고 나 같았으면 나는 안 하고 말지 힘들어서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치지 않으시고 그런 모습 없고 변심이 없으세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똑같이 아버지 같은 분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냥 저한테도 아버지 같은 분이고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삶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탈북자들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탈북 형제들이 이렇게 보통은 가족들을 이렇게 떼어놓고 오잖아요. 그래서 두 분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부모님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가족 같아요. 가족같이 돌봐주고 그리고 가족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끝까지 이 사역을 두 분들이 끝까지 감당하셨으면 좋겠다, 힘들어도.
오늘은 평소보다 더 서둘러 집을 나선다. 새벽 예배를 가는 길에 들러야 할 곳이 생겼다.
아침에 조우주가 데리러 오래요. 사고가 났잖아. 택시 타고 가다가
네네.
택시가 졸았는지 운전수가 옆에 있는 자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택시 타는 게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데리러 가야 돼.
일찍 일어났는데도 이렇게 또 늦어졌네.
탈북자들을 위해 부부가 정성을 다하는 마음은 그만큼 돌려받기 위함이 아니다. 그들이 의지할 곳 없는 탈북자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길이 아닌 신의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분들은 이익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하는 생각이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일단 어떤 데는 내가 아무래도 탈북자 나이가 아무래도 부모 나이에 거의 물어보면 거의 저 나이에 어머니가 지금 어디 있거나 보면 제 나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어머니 같이 부모님처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교단에는 정년이 없어요. 이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70세 그만둬야 되고 65세 그만둬야 되고 하지만은 우리는 생명에 붙어서 힘 닿는 날까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교단에 나를 보내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힘 닿는 날까지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 그럼 이제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이종환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최근에 여행도 다녀왔어요.
어디?
베트남 다낭을 갔다 왔는데 제가 한국 와서 이제 해외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봉사를 통해서 몇 번 나가면서 조금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이번에 처음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아, 원래 여행에 좀 무서운 게 있었어?
사실 영어를 못하니까.
탈북대학생 하시나 씨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해외여행을 다녀온 얘기를 하며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는데요. 여느 한국 대학생의 모습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신하 씨의 고향은 평안남도 덕천입니다. 도시에서도 30리 떨어진 탄광마을에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어릴 적 신하 씨는 내성적이면서도 하고 싶은 게 참 많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꿈이 많은 친구였었죠. 거긴 이제 한국 무용. 무용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TV를 보면 이제 언니들이 무용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가장 관심 있었던 게 아마 무용하고 패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7살 땐가 8살 땐가 동생 돌생일 때 이제 제가 무용을 한번 친 적이 있거든요. 아빠, 엄마는 이제 당연하게 좋아하시고 주변 분들도 너무 잘 춘다고 앞으로 이제 무용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했었어가지고 좀 잘할 수 있는 분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더 많이 관심이 더 가게 됐던 것 같아요.
무용과 패션을 좋아했던 신하 씨. 하지만 어려웠던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게 됐고요. 6살 차이 나는 여동생을 보살피고 또 농사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되게 가난했었어요. 북한에는 출신 성분 때문에 제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또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공부를 제가 중학교 1학년만 다니고 중퇴를 했어요.
그렇게 집안일을 돕던 하시나 씨가 18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하 씨에게 장사를 가르쳐주겠다고 말했고요. 어머니와 함께 양강도 해산에서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오던 길 중국 땅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뜻밖의 얘기를 꺼냅니다.
저는 이제 그때가 아무래도 이제 사춘기 아닌 사춘기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국경 지역 쪽에 이제 돈을 벌러 갔었었는데 거기서 엄마랑 이제 지나오면서 중국 땅이 마주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저한테 너는 중국에 갈 생각 없어? 남들은 저기 가서 이제 돈도 되게 벌어다 준다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원래 이제 장난처럼 저도 들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엄마가 편했는지 아니면 좀 거기에 대한 반항이었던지 모르겠는데 보내주면 가겠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중국으로 넘어가 돈을 벌어오라고 하셨던 어머니는 금세 브로커를 구했고요. 그렇게 하시나 씨는 갑자기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저보고 이제 빨리 짐 싸라는 거예요. 빨리 중국 가는 노선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도 정신없이 원래 이제 사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던 상태였는데 왜냐면 전 어릴 때부터 이제 산골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배운 게 어릴 때 뭐 힘들게 산다라는 것밖에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중국으로 가는 줄 알고 이제 노선을 따라서 이제 넘었는데 그게 한국으로는 선이었던 거죠.
사실 어머니는 한국으로 가는 브로커를 구했던 것이었지만 신하 씨에게는 한국에 대한 어떤 것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머니는 한국에 대해서 아셨고 저한테는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셨었거든요. 저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중국은 워낙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도 잘 산다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 중국 가서 돈 벌다가 다시 이제 북한으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제 이거 한국으로 가는 선이야라고 했었어가지고 그럼 나 가서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15일 동안 중국에서 머문 신하 씨는 한국인 목사를 만나게 되며 2016년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한국에 정착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8년 동안 제가 이제 주입식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한 번에 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이 변하게 된 계기가 이제 태국 와서 한국으로 가는구나를 좀 실감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좀 넘어온 케이스라서 자유보다는 뭔가 반항심? 으로 이제 넘어왔고 꿈을 좀 키우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첫째 딸을 탈북시킨 하시나 씨의 어머니. 하시나 씨는 갑작스럽게 탈북을 하고 또 한국에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한국 생활이 참 막막했다고 합니다. 탈북대학생 하시나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부 명문 사립대학인 아이비리그 시리즈 다섯 번째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흔히 줄여서 UPenn 혹은 펜이라고들 합니다. 간혹 같은 펜실베니아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와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UPenn과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어떻게 다른지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펜 또는 펜으로 더 잘 알려진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1740년에 세워졌으며 미 동부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으로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입니다. 흔히 줄여서 펜스테이트라고 부르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는 1855년 펜실베니아 농업학교 수출법안 주립대학으로 이 둘은 엄연히 다른 학교입니다. 유펜은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서는 가장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독립의 중심지이자 헌법의 기초가 이루어졌던 필라델피아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펜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실천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선언한 설립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념과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기업 경영의 개혁, 발명, 지식의 전수, 실용지식을 추구하는 사명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실용주의 교육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이 유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립자이자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삶과 그의 교육 이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 들어보시죠.
미 대륙이 영국 식민지에 있던 시절 필라델피아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심어주는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의 꿈을 꾸고 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시대의 선각자가 있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치가였으며 과학자였고 교육가였는데 가장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 학교 교육이라고는 2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10살 때부터 집안일을 돕기 시작해 20대에 자신의 인쇄소를 가졌고 나중에는 펜실베니아 가제트라고 하는 신문을 발간하게 됐으며 또한 화재보험회사도 운영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통용되는 화폐 중에서 대통령이 아닌 인물은 10달러에 새겨진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과 또 100달러 지폐에 새겨진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 단 두 명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사업이 크게 번창하면서 과학연구에도 뜻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은 전문관리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과학을 연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역학, 해양학, 지상학, 특히 전기 분야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연날리는 실험을 해서 번개가 전기를 방전한다는 것을 증명했고요. 번개를 구름에서 끌어내기 위해 금속으로 뾰족탑을 만들어 오늘날 사용하는 피레템을 발명한 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벤자민 프랭클린은 또 정치가로서도 뛰어난 활약을 했습니다.
미국 식민지 대륙 자치권에 대해 영국 관리들과 토론을 벌릴 때 식민지 대변인으로 활약했고 독립전쟁 당시 프랑스로부터 경제적, 군사적 원대를 얻어내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또 미국 헌법의 뼈대를 만든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특히 훗날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될 토머스 제퍼슨과 함께 작성한 미국 독립선언서는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떻게 대학을 설립하게 된 걸까요? 계속해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 들어보시죠.
1740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는 기독교 단체들이 뜻을 모아 이 지역에 거주하는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빈민 구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운영에 어려움이 있게 되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빈민 구제 학교를 인수해 필라델피아 공립 아카데미라고 개명합니다. 당시 세워졌던 하버드, 윌리엄 앤 메리, 예일, 프린스턴 대학들은 성직자 배출을 위한 학교였지만 그는 개혁적인 고등교육을 꿈꾸며 실제적이고 응용적인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인수하면서 펜실베니아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에게 공예와 실용기술을 가르치고 아울러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다른 대학들은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위주로 가르쳤지만 유펜의 전신인 필라델피아 공립학교는 현대 언어와 과학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학제로 바꾸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공립아카데미는 1755년에 필라델피아 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인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791년 펜실베니아 주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다시 사립대학교로 독립한 게 현재의 펜실베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Pennsylvania, 즉 유펜입니다. 유펜은 종합대학이란 의미의 유니버시티를 처음 학교 이름에 사용한 대학이라고 합니다. 유펜의 설립 연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1740년 처음 대학이 세워진 때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프랭클린이 펜실베니아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 제안서를 제출한 1749년을 설립 연도로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주정부 인준을 받은 1755년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유펜은 1740년을 설립 연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펜에서 벤자민 프랭클린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초대 학장인 윌리엄 스미스 목사라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네, 1755년에 필라델피아 대학교로 인준되면서 정식으로 대학의 학부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대 학장으로 윌리엄 스미스 목사가 선임되는데요. 이 스미스 목사님은 설립자 벤자민 프랭클린만큼이나 개혁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였습니다. 식민지 통치 당시 다른 초기의 대학들은 전통적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틀을 따르면서 고전학 위주로 학제를 세우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학장은 실용주의 과학과 고전학을 병행하는 교과 과정을 최초로 대학 교과 과정으로 채택했습니다. 설립자 벤자민 프랭클린과 초대 학장인 윌리엄 스미스 목사의 개혁적인 교육 신념을 바탕으로 한 유펜은 오늘날 시료 학문을 사랑하는 인재들의 집결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유펜은 현재 어느 정도 위상의 학교로 평가받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매년 전 세계 저명한 대학교들의 연구 실적, 교육 업적, 인류 사회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타임스 하이 에듀케이션의 2019년 발표에 따르면 유펜은 존스 홉킨스 대학교와 함께 공동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 US News and World Report가 발표하는 미국 대학교 순위에서는 8위에 올라 있습니다.
유펜은 현재 4개의 학부와 12개의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펜은 다른 일반 종합대학원들과는 다른 학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종합대학교는 일반적으로 학부가 단일 운영 체제인데 비해서 유펜은 독자적인 운영을 하는 학사 체제를 갖춘 4개의 학부가 있습니다. 순수학문 중심인 물리과대학, 본과대학, 단어대학, 경영대학이 있습니다. 특히 1881년 조셉 와튼에 의해 설립된 경영대학인 와튼스쿨은 학부와 대학원이 함께 있는데 미국 명문 경영대학원들인 하버드, 시카고, 스탠포드, 컬럼비아 등의 경영대학원 등과 함께 선두의 자리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곳 학부 출신입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오늘은 유펜 설립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교육 이념을 중심으로 유펜이 걸어온 길 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펜실베니아 대학교 유펜의 현황과 학사 과정, 입학 사정 등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미국인들의 관심사와 건강, 문화, 패션, 스포츠 소식은 물론 화제의 인물을 소개하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행시로 찾아왔습니다. 더 다채로운 내용을 전해드릴 텐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을 소개하는 피플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은 개교한 지 158년 된 미국의 명문 사립예술대학의 총장 자리에 오른 한인 여성 지선 리 이스바라 씨입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자리하고 있는 시카고 예술대학의 이번 총장 임명은요, 후보자 지원 추천이 아닌 인력 채용 전문회사, 보통 헤드헌터라고 부르는 서치펌에 의한 발굴 과정을 거쳤는데요. 리 이스바라 총장이 미 전역의 후보들을 제치고 유색 인종 여성으로서는 최초이자 이 학교의 두 번째 여성 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미주 한인 여성이 미국의 명문대학교 총장이 된 사례는 극히 드문데요. 리 이스바라 총장은 미국과 해외에서 전시 활동을 벌여온 유명 미술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태어나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또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순수미술 석사 학위를 취득했는데요. 이후 오리건 예술공예대학에서 교무처장 그리고 총장 대행 등을 역임했습니다. 취임 직전까지 로스앤젤레스 오티스 미술 디자인 대학의 학장으로 일했는데요. 지난해 7월에 취임한 지선 리 이스바라 시카고 예술대학 총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리 이스바라 총장님,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선 리 이스바라이고요. 한국에서 쓰던 이름은 이지선입니다. 시카고 예술대학,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에서 총장으로 8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시카고 예술대학이라고 하면은 미국 최고의 예술대학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20세기 화가죠. 조지아 오키프, 또 조각가 존 체인벌린 같은 미술가는 물론이고요. 1990년대 뉴욕 패션계에서 명성을 얻은 한국 패션 디자이너 젬마 강, 뭐 이렇게 세계적인 명성의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런 학교의 총장 자리에 오른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시카고 예술대학은 사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존경해왔던 학교입니다. Modern and Contemporary 미술 분야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으로 활약하고 있고, 그냥 제가 꼭 이 미술 분야에 있지 않아도 뭐 전반적으로 알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동문으로 활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오고 싶은 학교였어요. 그리고 또 제가 섬유예술을 전공을 했고 시카고 예술대학이 섬유예술 분야에서 특별히 또 두각을 보인 학교이기 때문에 더 많이 관심이 있었고요. 제가 미국에 와서 뭐 교수직으로 있고 작가로 있으면서든 또 이 학교를 나오신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전시도 같이 하고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연이 많은 학교이기도 하고, 또 그런 인연이 안 생길 수도 없는 또 그런 학교인 거예요. 워낙에 동문들이 많이 배출이 되니까 많은 학생들이나 또 교수진들을 서포트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시카고 예술대학에는 또 한국 동문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한 7, 8% 정도가 한국 학생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도 받았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네, 총장 후보자들이 정해지고 이 선출 과정이 거의 반년에 가까웠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선출 이유에 관해서 들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여기는 아무래도 거의 순수 미술에 중점을 둔 학교이기 때문에 그 미술 작가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학생이나 교수진의 어떤 창의력이나 어려움 같은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총장을 그 커뮤니티 멤버들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사진이나 이제 행정직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교수직이나 행정직 여러 가지 그 리더십 포지션을 거치면서 많은 또 경험을 쌓은 분들을 원했기 때문에 제가 들은 거로는 좀 이렇게 아마 밸런스가 맞는 그런 후보였더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바로 전 총장이 이 학교의 첫 번째 여성 총장이었죠. 이어서 두 번째 여성으로 총장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학교에서 이제 총장직을 포함해서 어떤 직을 임명할 때 뭐 성별이라든지 어떤 아이덴티티 마커를 고려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일단 임명이 되고 나서는 제가 동양 여성이고 또 1세대 이민자라는 것이 학교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변화는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방향에서 오는 것인데요. 그만큼 편견이나 선입견의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여성 총장이나 어떤 유색인종의 총장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19세기 후반부터 있었더라고요. 미국의 대학의 여성 총장들이, 물론 그분들은 다 백인이시지만 사실 여성들이 대학 교육을 받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총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학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뭐 석사, 박사도 받아야 되고 교수직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해야 되고 또 행정직에 경험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굉장히 세월이 걸리는 사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사실 여성 총장이 많이 나오는 것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나 그런 어떤 변화가 반영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교육자로 오랜 기간 일하셨는데요. 교육에 관심을 두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교육이 뭔지 뭐 교육자가 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다거나 철학을 했다거나 그런 거를 제가 생각하고 도전을 한 거는 사실 아니었고요. 미술대를 나와서 평생 동안 제가 작업을 하면서 작가로 살고 싶은데 같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생각했을 때는 아 교수직이 제일 낫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제가 이제 교직이 되고 나서 훨씬 더 배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전보다는 학생들이랑 부딪히면서 동료 교수님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오히려 더 고민이 많아지고 또 이 직업을 더 좋아하게 되고 사실 이제 미대에 오는 학생들이 저 교육을 받고 대학을 졸업해서 자기가 배운 걸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거기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 책임감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미술 작가로도 오랜 기간 활동하셨는데 미국 사회에 어떤 메시지들을 전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작업을 뭐 한 20, 3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계속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한 가지 메시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개인이 나이가 들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겪고 하면서 느끼는 어떤 물음이라든지 어떤 감정이 작품에 많이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로 천이나 어떤 자수 같은 것을 이용한 작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또 노동이 많이 드는 굉장히 반복적인 사실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떤 명상에 잠긴 것 같이 조용한 느낌이 들게 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막 지나치게 많고 지나치게 작고 해서 굉장히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것 같은 약간의 불편한 느낌이 들게 보이게 하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여성으로서 작품을 할 때 제 개인의 경험이나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순들 그런 거를 제가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수라는 어떤 천 이런 굉장히 도메스틱하고 여성적인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모순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틀 안에서 제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재료와의 어떤 관계나 또 어떤 기법과의 관계나 또 제 어떤 정체성을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다 같이 콜라티브하게.
총장님, 유학생으로 미국에 왔다가 이민 1세대로 지금 살고 계신데요. 미국에서 머물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약간의 의도와 약간의 우연이 섞여서 이제 결국은 제가 이민자가 된 건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너 미대에 가보면 어떻겠냐. 네가 미술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또 곧잘 했으니까 가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운명적인 게 저는 섬유예술과에 가서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하는 그 공부가. 거의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이제 대학원도 가고 난 작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어요. 제가 또 공교롭게도 여중, 여고, 여대학원을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됐을 때는 좀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다른 세상에 나가보고 싶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고 주립대학교에 가서 2년만 딱 하고 빨리 한국에 가서 내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일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왔는데 미국에도 여기저기 이제 교수직 임명하는 그 공고가 나더라고요. 아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이력서를 전국적으로 동서남북으로 많이 냈는데 그중에 한 주립대학에서 제가 조교수직에 임명이 되면서 결국은 미국에 남게 된 거죠. 근데 마침 남편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에 생활터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결국은 자연스레 살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민자로서는 어떠세요?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아니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게 어려움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얼마나 재밌게 극복하느냐가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1세대 이민자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미국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문화적인 그런 갭 같은 게 사실 많이 느껴지죠. 그래서 그거를 줄이고자 사실 많이 노력을 하고 이해하고자 많이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아, 그렇군요. 대학생들이야말로 자신을 그 꿈을 찾아서 이런저런 도전을 해보고 또 끊임없이 노력하는 시기에 있는데요. 그 요즘에 미국의 미술대학교 학생들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오는 학생들이 한30% 정도 되고 국내에서 오는 학생들도 전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오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관심도 굉장히 각양각색이에요. 어떻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관심 분야를 찾아가면서 발전시키면서 여러 가지 과목을 들어서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메시지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뭐 기법이라든지 형태 같은 걸 찾는 거에 중점을 두는 저희는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역사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의 액티비스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지금은 뭐 테크놀로지 같은 게 굉장히 너무 흔하게 누구나 쓸수 있게 있기 때문에 뭐 AI 같은 툴도 학생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창의적으로 또 굉장히 옛날 방식으로 모든 걸다 손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특성이 아닌가.
사실 지금은 대학교들이 이 학생들의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미술대학인 시카고 예술대학에서는 어떤가요?
이 AI는 사실 없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저희랑 같이 살아갈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 없어지지 않을 도구를 도구로서 우리가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 많이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AI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가 찾아가는 과정을 빠르게 해주는 거잖아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미술계에서 이용할 때는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혹은 뭐, 어디까지가 내 intellectual property를 침해하는 일이고, 어디까지가 또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토론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네.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은 시점에 이 시카고 예술대학 16대 총장 자리에 오르셨는데, 너무 이른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훗날에 사람들이 이스바라 총장을 어떻게 기억해 주길 바라시는지, 어떤 총장이 되고 싶은지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뭐 총장으로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는 어떤 일이 칭찬을 받는 일일 수도 있고 혹은 비판을 받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제가 할 때는 어떤 학교의 현재와 미래를 다 같이 고려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반면에 또 학교는 150년 넘는 역사를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제 개인이 큰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학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워낙에 명성이 있고 이때까지 영향력이 있어 왔고 또 오랫동안 자리를 잡은 학교이기 때문에 근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또그 미국에서 가장 큰 미술관 중에 하나인 그 시카고 미술관 The Art Institute of Chicago랑 공존하면서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명성이나 어떤 그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또 키워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저한테 가장 큰 의무겠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학교를 떠났을 때는 이 학교의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미래지향적인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역할이고 또 여기서 총장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하신 일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네, 총장님,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리 이스바라 총장은 미술가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야 하는 작업들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기를 바라면서 미술가로서 얼마나 성공하는지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재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the 이렇게 관사를 적재적소에 쓰는 요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보러 가자고 친구에게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문장 먼저 들어보시죠.
Let's go see a movie. Let's go see the movie.
Let's go see a movie라고 할까요? 아니면 Let's go see the movie라고 말해야 할까요? 볼 영화를 두 사람이 앞서 결정했을 때는 그러니까 영화 제목을 알고 있을 때는 Let's go see the movie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영화나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말할 때는 Let's go see a movie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볼지 결정이 됐을 땐 the movie, 아무 영화나 보러 가자고 했을 땐 a movie가 됩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went to the movies last night.
Oh, really? What did you see?
I saw the new Matt Damon movie, The Martian.
Is it about a Martian? An actual Martian?
No, it's about an astronaut who goes to Mars. After a storm, his crew gets away, but then he's stranded on the planet. Then...
No, no, no. Please, don't spoil it for me. I don't want to know how the movie ends.
I went to the movies last night.
어제 영화관에 갔어요.
Oh, really? What did you see?
그래요? 어떤 영화 봤어요?
I saw the new Matt Damon movie, The Martian.
Matt Damon의 새 영화, 화성인 봤어요.
Is it about a Martian? An actual Martian?
화성인에 관한 건가요? 진짜 화성인?
No, it's about an astronaut who goes to Mars. After a storm, his crew gets away, but then he's stranded on the planet. Then...
아니요, 화성에 간 우주 비행사에 관한 거죠. 폭풍 후에 그의 동료들이 사라지고 행성에 발이 묶인 거죠. 그 다음에...
No, no, no. Please. Don't spoil it for me. I don't want to know how the movie ends.
아니요, 제발 김세게 하지 마세요. 그 영화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an, the 같은 관사를 언제 어느 곳에 사용하냐는 겁니다. 먼저 a와 an, an의 차이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수 명사 앞에 사용합니다. 대화에서 Is it about a Martian? 화성인에 관한 건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a Martian, a가 쓰였죠. an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수 명사 앞에 쓰입니다. 모음은 아의 이오우 발음을 말하죠. 대화에서 No, it's about an astronaut. 아니요, 우주 비행사에 관한 거예요. Astronaut, A-S-T-R-O-N-A-U-T. Astronaut 앞에 A-N, A-N이 쓰였습니다. A와 A-N은 부정관사라고 불립니다. 정해진 게 없다는 뜻이죠. A movie, A movie라고 하면 이 세상 어떤 영화에 대해서라도 말하는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Let's go see a movie. 아무 영화나 보러 가자는 말입니다. The, T-H-E, the는 정관사라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똑같이 특정한 대상을 놓고 대화를 할 때 사용합니다. The movie starts at 7. 영화가 7시에 시작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같은 영화를 놓고 이야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went to the movies last night.
Oh, really? What did you see?
I saw the new Matt Damon movie, The Martian.
Is it about a Martian? An actual Martian?
No, it's about an astronaut who goes to Mars. After a storm, his crew gets away, but then he's stranded on the planet. Then...
No, no, no. Please, don't spoil it for me. I don't want to know how the movie end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A, on, the 이런 관사들 언제 사용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